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10월을 앞두고 북핵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14일에서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조 차관은 15일 오전 기조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또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13일에서 15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황 본부장은 이어 16일 오후 워싱턴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진포해운이 과거 4년 동안 북한과 4천만 달러에 가까운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싱가포르 법원 자료를 인용해 진포해운이 허가 없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관련 기업 또는 기관들과 모두 605차례 4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포해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무기류를 싣고 북한으로 옮기려 했던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멘 망명 정부가 이번 주 유엔 중재로 열리는 시아파 후티 반군과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철수하고 무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반군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망명 중인 아베드 라뽀 만스루 하디 예멘 대통령은 13일 성명에서 반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16호를 인정하고 이를 무조건 이행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어떤 회동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올해 초 예멘을 탈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망명정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그의 망명정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군은 올해 3월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지금까지 4천 명이 사망하는 등 나라 전체가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남부 도시 뮌헨에 12일 하루 동안 난민 12,200명이 들어왔다고 독일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독일 경찰은 13일 뮌헨에 도착하는 난민 행렬이 줄지 않고 있다며 당장 갈 곳이 없는 난민들이 야외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는 12일 최근의 난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인권운동가와 정치가, 행위예술가 등 수만 명의 시민은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대형 시계탑 아래 모여 난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흔들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식 새해 첫날을 하루 앞둔 13일 동예루살렘 템플 마운트에 있는 알라크사 사원에서 충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사원 안팎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스라엘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고 이에 경찰관들이 사원 부지내로 진입해 시위대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충돌은 무슬림들이 사원을 방문한 비이슬람 신자들의 유대식 기도 허용 요구에 격분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경찰은 대규모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화학 제품을 불법 보관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시주의 한 식당에서 12일 폭발이 일어나 최소 8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3일 도망 중인 라젠드라 카스와라는 이름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가 사고가 난 식당 옆 창고에 광산 채굴용 젤라틴과 질소화합물, 그 밖에 다른 폭발 물질을 보관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세계 뉴스의 백성훈이었습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당신을 신경 쓰게 하는 사람 모두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물 절약, 전기 에너지 절약처럼 때로는 자기 에너지 절약도 필요하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겨주는 사람들 오지랖이 넓다고 얘기하죠. 오지랖 넓은 건 좋은데요. 일일이 다 신경 쓰지 말자고요. 물 아끼고 다 아끼면서 왜 나의 에너지는 아끼지 않는 걸까요? 궁색해지지는 말되 내 열정과 마음을 낭비하지는 말자고요. 라디오 무대 첫 곡 드립니다. SG 워너비의 이석훈이 부릅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그대의 기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무대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지수를 살짝 올려드리고 삶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의 대중가요 소개해드리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훈훈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작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저 평범한 노래였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더라고요. 앞서 들으셨던 노래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저도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노래 속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춰주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대를 사랑합니다. 내가 슬플 때나 외로워할 때 내 곁을 따스히 지켜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 그대의 온도 내 가슴을 따스하게 해. 다섯 번째, 그대의 눈물 더 열심히 나를 살게 해. 여섯째, 그대의 기도 처진 어깨를 피게 만들어주는 그대 사랑합니다. 그대여 더 이상 눈물은 이제 흘리지 말아요. 영원토록 그댈 지킬게요. 사랑하는 그댈 보면 바라만 봐도 난 행복합니다. 일곱 번째, 그대 표정 시무룩한 나를 웃게 해. 여덟 번째, 그대 목소리 내게 힘을 주는 그대이니까. 아홉 번째, 그대 걸음 못난 날 매일마다 찾아와 주네. 열 번째, 그대란 선물, 그대라서 난 정말 행복합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기에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같죠. 삶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런 감사함을 주는 사랑이라면 참 힘이 나겠다 싶네요. 오늘 첫 번째 드릴 훈담,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훈담은 70년 전에 여관비를 이제야 갚는다는 한 한국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5일에요. 경북 청송군의 한 사무소에 현금 50만 원과 편지가 든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다고 해요. 우편물 속에는 어릴 적 숙박을 한 뒤 도망치면서 내지 않았던 여관비를 갚고 싶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현금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역사학자인 한국의 어떤 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 올해 나이가 83이나 된 할아버지신데요. 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경북 영양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을 가서 중학교에 다녔는데요.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고향을 찾아가게 된 거죠. 영양군 1월면 주곡리 주실마을로 가던 이 교수는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청송군 진보면의 한 여관에 들렀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여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여관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거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온 이 인물은 뒤늦게 여관비를 갚기 위해서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관은 없어졌고 주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70년 만에 이 여관이 있었던 사무소로 현금과 사연이 담긴 편지를 보낸 건데요. 편지에서 70년 전 여관비를 현재 화폐의 가치 50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서울의 한 특급 호텔 하루 숙박비가 50만 원인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여관이나 업주를 찾아 없는 만큼 50만 원은 바로 이 동네의 숙박 업소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를 했네요. 사무실은 50만 원을 단순히 숙박업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쓰기로 했는데요. 일명 양심 거울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6곳에 기증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미담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드리겠습니다. 다비치가 부릅니다. 또 온다 또. 나윤건과 아이유가 부릅니다. 첫사랑.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영국 출신 헐리우드의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남자 배우인데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인물의 이 배우가 현재 영국 런던에서 영국 햄릿을 공연 중인데요. 공연이 끝난 후에 관객의 박수를 받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난민의 위기에 대한 지구촌의 반응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컴버배치는 영국 정부의 반응이 너무 느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또 컴버배치는요, 소말리아 출신의 영국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 얘기가 가슴에 오래 남는데요. 바다가 육지보다 안전했을 때 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배에 태웠을 뿐이다. 예, 당시 극장 앞에서는 모금함을 놓고 관객들의 기부를 받았는데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모금함이 동전으로 가득 차면 무거워서 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폐로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금된 액수가 한 영국 돈으로 4천 파운드, 그러니까 한 7천 달러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나라뿐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데요. 우리와 다를 게 하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라서 가진 고생을 하고 있죠. 구호의 손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쉴 보금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유명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안전했을 때 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배에 태웠을 뿐이다 라는 말 목이 메이는데요. 바다가 육지보다 안전할 수는 없을 텐데요. 나라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면 바닷길을 택했을까요? 더 이상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노래 드리겠습니다. 도원경이 부릅니다. 이 비가 그치면.
눈물 보기를 아프게 기다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바닥까지 추락해 본 사람은 눈물을 사랑한다. 바닥엔 가시가 깔려 있어도 양탄자가 깔려 있는 방처럼 아늑할 때가 있다. 이제는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면 차라리 다시 일어서서 오를 수가 있어 좋다. 실패한 사랑 때문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실패한 시험 때문에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 눈물보다 아름다운 건 용기와 희망이다. 시인 남낙현의 시 눈물보다 아름다운 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가슴 훈훈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두 달을 잃은 한 여고생이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사연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인데요. 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19살 여고생 왕주이엔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13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 당해서 두 달을 잃은 왕주이엔은요. 부모님이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겨서 이른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왕주이엔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 덕분에 허난 농업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요. 학교로부터 4년 동안 학비와 책값, 기숙사비 모두 면제를 받고 매월 400위안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년은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을 뿐이고요. 나의 삶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변을 감동케 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생활에 불편한 그녀를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큰 도움을 준 것이죠. 이 사진을 보니까요. 다리의 부분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던데요. 남들보다 신체의 절반이 없는 이 소녀의 모습.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어떤 인재로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도록 하죠. 김형중이 부릅니다. 그녀가 웃잖아. 이은미가 부릅니다. 녹탄.
그렇게 제발 좀 웃어봐. 웃는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예쁜걸. 내 말 앞에 손살을 쳐도 좋은 듯 행복한 듯 웃는 네가 나의 삶의 햇살이잖니. 밤새도 눈빠게 져도 난 좋았어.
지냈나요? 먼저 와 기다렸어요. 꼭 닮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조조해 숨이 막혀요. 떨리는 그대 눈빛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요.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나요?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 안 되겠죠. 그만 여기까지죠. 그동안 행복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 괜찮아 울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말 따위.
살며 생각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삶을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하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오늘은 아크라 문서라는 이름의 책에서 몇 소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신비주의 작가며 극작가, 연극 연출가, 또 언론인, 대중가요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는 파올로 코엘료인데요. 이 인물은 작품 속에서 인간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자아의 신화와 만물의 정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삶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문하게 만드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투박하고 간결한 문장 속에서 내면을 탐구하라는 메시지로 여러 소설을 펴내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아크란 문서 들어보시죠. 패배란 무엇이고 패배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패배자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패배는 특정한 전투나 전쟁에서 지는 걸 의미합니다. 실패는 아예 싸우러 나가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패배했다고 느낍니다. 실패는 애초에 뭔가를 꿈꿀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패배의 끝에 우리는 다시 떨치고 일어나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나 실패의 끝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좌절한 채로 살아갈 뿐입니다. 싸움에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인생에서 승자가 될 일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주는 만큼 받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주는 만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접어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이지 교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어둬야 합니다. 때로 외로움이 모든 걸 무너뜨릴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외로움에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인생의 큰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탄생과 함께 불안도 태어납니다.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폭풍우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이 말이죠. 불안이 삶의 일부이기는 하나 불안에 잠식되진 말아야 합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것을 사로잡아 우리가 그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인생의 큰 지혜를 얻는 겁니다. 라디오 무대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요 훈훈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조규만의 노래 다 줄 거야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92년 9월 13일 오늘, 프랑스 최고의 사상가이자 르네상스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또한 문학가였던 미셸 몽테뉴가 5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533년 프랑스의 몽테뉴라는 마을에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몽테뉴는 20대부터 재판소에서 일하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몽테뉴가 37살 때 그는 독서와 저작 활동에 몰두하기 위해 법관 생활을 그만둡니다. 몽테뉴는 이후 약 10여 년에 걸쳐 다양한 형식의 글을 쓰다가 1580년 그 글들을 모아서 수상록 1, 2권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몽테뉴가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의견이나 비평, 신앙과 과학,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 등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에 관한 내용들을 감상문 형식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이 수상록은 오늘날 에세이, 즉 수필이라는 문학의 효시가 될 뿐 아니라 이후 프랑스와 유럽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71년 9월 13일 오늘, State troopers moved into position to retake the prison, if ordered. 미국 뉴욕주 1,500여 명의 주방위군이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꼽히던 뉴욕주의 아티카 교도소에 투입됐습니다. 날 전 아티카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일으킨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인과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아티카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1,200여 명의 죄수들이 배급되는 화장실 휴지를 늘려달라는 등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도관 20명을 인질로 잡고 교도소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록펠러 주지사와 죄수들 간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록펠러 주지사는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 1971년 오늘 무력 진압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당국의 진압은 불과 5, 6분 만에 끝났지만 이로 인해 인질 9명을 포함한 4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듬해 비틀스 출신의 존 레너는 아티카 주립 교도소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소자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일깨운 사건이었습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10월을 앞두고 북핵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14일에서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조 차관은 15일 오전 기조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또 6자회담 한국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13일에서 15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 16일 오후 워싱턴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진포해운이 과거 4년 동안 북한과 4천만 달러에 가까운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싱가포르 법원 자료를 인용해 진포해운이 허가 없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관련 기업 또는 기관들과 모두 605차례 4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포해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무기류를 싣고 북한으로 옮기려 했던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멘 망명 정부가 이번 주 유엔 중재로 열리는 시아파 후티 반군과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철수하고 무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반군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망명 중인 아베드 라포 만스루 하디 예멘 대통령은 13일 성명에서 반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16호를 인정하고 이를 무조건 이행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어떤 회동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명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올해 초 예멘을 탈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망명정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그의 망명정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군은 올해 3월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남부 도시 뮌헨에 12일 하루 동안 난민 12,200명이 들어왔다고 독일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독일 경찰은 13일 뮌헨에 도착하는 난민 행렬이 줄지 않고 있다며 당장 갈 곳이 없는 난민들이 야외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는 12일 최근에 난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인권운동가와 정치가, 행위예술가 등 수만 명의 시민은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대형 시계탑 아래 모여 난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흔들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 등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난민을 돕자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식 새해 첫날을 앞둔 13일 동 예루살렘 템플 마운트에 있는 알 아크사 사원에서 충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사원 안팎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스라엘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고 이에 경찰관들이 사원 부지내로 진입해 시위대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인도 경찰은 대규모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화학 제품을 불법 보관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시주의 한 식당에서 12일 폭발이 일어나 최소 8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3일 도망 중인 라젠드라 카스와라는 이름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가 사고가 난 식당 옆 창고에 광산 채굴용 젤라틴과 질소화합물, 그 밖에 다른 폭발 물질을 보관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와 근로자들이 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어서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B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